여기까지 말씀.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에 각자에 맞게 다르게 대우를 하시죠. 개인적인 상급도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하실 거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대하시는 모습도 각기 다릅니다. 지성인이었고 종교적으로 교사였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었던 니고데무가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약간은 책망 섞인 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니고데무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었죠. 반면에 신분이 천하고 종교적으로 미숙했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수가성 여인,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참 부드럽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대해서는 니고데모를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우를 하십니다. 깨어질 것처럼 조심조심 다루면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하셨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니고데모의 끝과 이 수가성 여인의 끝은 참 좋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사라지지만은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예, 그렇죠. 그 예수님을 무덤에 넣으실 그때에 일조를 합니다. 도와서 리트라를 100근 정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넣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죠. 이런 굉장한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장사를 하는데 찾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끝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에 그의 생각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다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든지 어쨌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인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고 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순수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2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꼬맹이 아주 아기일 때부터 예수님을 다 보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우리 동네 꼬맹이 우리 동네 청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아이 내가 잘 알아. 저 청년도 내가 잘 알고 저 예수의 부모님도 내가 잘 알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향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밀어주고 믿어주고 믿고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멀리 있는 사람과는 잘 안 싸우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정말 잘 해주어야 할 사람과는 많이 싸우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엄청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윗도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전체 형제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말째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왔을 때에 이 이세의 집에 찾아왔는데 장자부터 쭉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기름을 붓지 말라고 그러셨죠.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냐고. 그때 이세가 말하죠. 말째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째는 아예 배제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서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이런 표현을 쓰죠. 밑도 끝도 없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말째이기 때문에 당했던 서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났다는 기쁨 때문에 힘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고향 아나돗에서 예레미야는 쫓겨나죠. 그리고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족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데서는 환영을 받는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나사렛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죠. 마리아와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그 사건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들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을 했어.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김영자 권사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무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괜히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마리아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요셉 자신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믿더라 그러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에 걷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해놓았죠. 대화를 해도 도무지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놀림을 당할 때가 또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자유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열고 보셔야 합니다. 미국 TV 토크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과 천주교 신부가 나와서 토론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방청객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있고 그 한가운데 목사님과 신부님이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거기에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서요.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죠. 근데 그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왜 목사님과 신부님을 모셔놓고 그런 대화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면서요. 목사님 그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믿습니다.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김영자 군사님, 오늘 좋은 일 당하셨으니까. 예?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조롱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투로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 말을 했더니 더 많은 조롱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시나요? 그러면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실 겁니다. 데리고 가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죠. 맷돌 가는 사람이 두 분 다 여자겠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에 콩국수, 그날 저녁에 콩국수 먹기 위해서 콩국수, 콩을 갈고 있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시어머니, 며느리. 누구를 데리고 가시냐 하면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만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사회자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극단적이군요. 그러면서 신부님을 보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래요.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을 가리켜서 근본주의자라고 그럽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구원은 모든 종교의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에 다 열려져 있는 분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방청객들이요,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열렬한 박수를 쳤습니다. 제대로 말한 목사님은 조롱조롱을 당했고 가짜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주의자가 이걸 잠깐 안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교황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말하는 걸 직접 뭐 거기에 가서 들은 건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본주의자는 그 주장 자체가 폭력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근본주의자 그러면은 주로 이슬람을 생각을 해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근데 기독교에서 근본주의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신부가 덧붙여서 설명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끌어올린다는 이런 표현들은 이 시대에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근본주의자, 폭력주의자, 테러리스트와 같은 선상에 두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져 갈지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과연 이 시대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시대가 계속 이대로 갈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요, 제가 나가서 이렇게 내보니까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좌우지되는지를 아십니까? 권사님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못 나가는 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요? 추워서 지금 나가면 혹시 쓰러질 것지도 몰라서 그럽니다. 예, 권사님 그때는 안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많이 추우면은 그때는 나오시는 게 위험할 때는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너무 많이. 추위가 오니까요, 평소에 나오던 분들의 한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환경, 더 어려운 환경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순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해 나가는 작업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여러분 찬송하는 모습과 함께 찬송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찬송 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랑해요,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은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은 무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일부 예배를 여기 앞에 우리 정동욱 권사님 앉아 계시는 바로 딱 그 자리에 아이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저 꼬맹이가 누구지?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옆자리에 오면은 확인을 해보려고 가끔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그 아이가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인 것 같아가지고 물었습니다. 초등부 전도사님에게 혹시 그 아이를 아냐고 그랬더니 이승훈이라고 작년에 교회를 나온 아이인데 이번에 수련회를 성훈이 와있어 이게? 성훈이 한번 손들어 봐요. 아, 저기 뒤에 앉아있네요, 지금. 예. 손 내려도 괜찮아? 수련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훈이가 전도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전도사님, 일부 예배가 몇 시에 합니까? 그래, 9시에 한다. 왜? 일부 예배를 나오려고요. 그리고는 혼자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혼자서 저기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인사를 할 때에 승훈이가 제 앞을 지나가길래 제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 제가 꼭 안아주면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이와 같은 어린 아기도 마음을 먹으니까 그 9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힘들어지면은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수요 예배를 포기하거나 새벽 예배를 포기하거나.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정작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사람, 순결한 사람. 지난주 금요일날 충청남도에서 인권조례를 폐지를 가결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25명이 폐지하자 찬성을 했고 8명이 안 된다 해가지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권조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에 나와서 인권조례에 나와서 발표를 했던 의원, 인권조례를 폐지하자라고 했던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으며 인구가 자꾸만 줄어가는데 그리고 이와 같은 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권조례 폐지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찬성을 했던 25명이 얼마나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론에서도 막 두들기고 있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UN을 개입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행정부 시장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인권조례를 다시금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한 과정일 뿐입니다. 한 과정인데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빨리 영적인 눈을 열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 자유가 계속해서 주어져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녀들이 자유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소리를 치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적어도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어야 되고 인권조례를 막아내어야 되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내어야 되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시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나절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아픈 것보다도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8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48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여투가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보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냥 내가 말만 하면 안 되겠니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기적을 보아야 너희가 믿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하면은 내가 말만 해도 너희는 믿으면 믿을 수 없겠니? 내가 말만 해도 너희들이 믿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 말씀이죠. 사실 마음이 조급했던 아버지는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병을 고치는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믿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기적을 더 중요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면은 조금 시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보다는 기적을 일으키면은 와 진짜네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48절에서 하신 겁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49절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려오셔서 즉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쳐달라는 그 말씀이죠. 무엇인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셔서 안수를 하면서 안수를 막 두들기고 안찰을 하면서 등을 두들기면서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50절에서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럽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행하시고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순서가 아니라 말씀을 그냥 먼저 하셨습니다.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에 갑자기 놀라운 혁명, 놀라운 변화가 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만 딱 듣는 순간에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생긴 것이죠. 아, 이 말씀 때문에 내 아들이 살겠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51절과 52절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집으로 돌아가다가 마중 나오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물어본 말이 뭡니까? 그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몇 시에? 몇 시에? 언제부터 나왔니? 왜냐하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시각이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역사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집에서 하룻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아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만 말씀을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하룻길 떨어지는 그 먼 곳에 있는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말씀만 듣고 가졌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울이나 미국이나 외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나리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곳에서 믿었는데 저곳에서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아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혹시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만 믿고, 순수하게 그 말씀만 믿고 나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게 하려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야 됩니다. 만일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은 자녀들은 마음이 상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러나 눈앞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어가도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순수하게 말씀만 듣고 믿는 믿음이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정말로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또 그 기적을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적을 바라는 믿음, 기적을 바라는 믿음, 그 속에는 약간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듣고 믿는 믿음이 귀한 겁니다. 기적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는 그 믿음 속에 불순물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사실은 다 이쁩니다. 물론 막 죽이고 싶은 자녀도 있기는 있지만은 자녀들이 사실은 다 이쁘죠. 근데 이 자녀들이 구분이 됩니다. 아빠가 선물을 사들고 오면은 그 선물을 받고 좋아서 막 감사하다고 그리고 가는 자녀도 이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이쁜 것은 그냥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선물을 들고 오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좋아서 목에 올라타고 좋아서 하는 안기고 하는 그 자녀는 사실 더 이쁩니다. 다 이쁘지만은 그 자녀는 더 이쁩니다. 왜?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그 자녀는 더 이쁘죠. 그런 자녀에게는 선물을 그냥 한가득 안겨주고 싶은 것이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에게는 선물을 한가득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이유만으로 감사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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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읽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정말로 순수한 다른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물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요즘 이슬람 세계에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그러면 우리 원리주의자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그 속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월 2018년, 올해입니다. 1월 24일 날 출판된 책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11년간 사역했던 톰 도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란 일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슬람 세계에는 그들을 감추고 있지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핍박을 받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을 합니다. 처형을 당할 수 있는 문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반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죽을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님에게 주문을 해서 가지고 와서 책을 쭉 보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들이 저는 서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역사가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저자가 그 톰돌 목사님 뭐라고 썼냐면은 나라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 나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한 번씩 이름을 부르면서 진행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거기에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부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이집트. 하나님, 이 이슬람 나라들의 놀라운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은 죽을 각오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죽음 앞에서라도 그들은 감사하면서 순교할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망하게 하셔도, 혹시 아프게 하셔도,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핍박이 와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수하게 이 말씀만 붙들고라도 여러분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락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만 계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새벽에 나오셔서 모이기를 힘쓰시고 기도하는, 날씨가 추워도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1장을